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의 단을 쌓고 찬송가를 부르며 또 기도를 올리고 성경 말씀을 한 부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다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감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감히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해석지 않아도 그 말씀이 자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잘못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그 뜻을 주께서 보이신 그 뜻을 조금 드러내므로 함께 나누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사랑하는 모두들의 심령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의 심령에도 계시고 이 이후에라도 말씀을 사모하여 혹 말씀에 접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57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3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그는 바로 앞에 있는 마리아, 그죠? 마리아가 마르다가 가서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빨리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울었겠죠.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몰라도 아마 우리가 동생 나사로를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안 죽었을 텐데 싶으니까 더 와서 울었겠죠. 부모님은 안 계시는지 전부 세 남매들만 살았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도 같이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울었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통분이 옛날 영어 성경 groan은 뭐 근심하다 그런 그런 뜻이 있는 말인데 통분이 그런 뜻 같긴 하는데 근래 영어 성경은 그냥 deeply moved 그랬어요. 그냥 크게 요동하셨다. 심령이 크게 감동, 요동하셨다. 감정이 좀 북받쳤다. 그런 뜻이겠죠. deeply moved. 크게 요동하시고 그쯤 번역한 것 같은데요.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괴로우셔서 그런 뜻으로 이릅니다. 괴로우셔서 심령이 크게 요동하시고 괴로우셔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아니 예수께서는 사랑의 심령을 가진 자이시지요.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심령이 크게 요동하시고 괴로우신 까닭은 그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다, 친구다, 그렇게 표현했죠. 예? 그래서 친구 나사로, 나사로를 사랑하고 또 그 두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이 있는 자매들이죠. 믿음이 있는 젊은 딸들이라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고 그의 죽음을 인해 여형제들이 슬피 울고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크게 요동하고 괴로우셨다. 또 본래 영생할 수 없는 사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예수님이 지으실 때, 예수님이 창조자시니까 지으실 때 영생하도록 원래는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쳐다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아래 있는 인생을 보면 마음이 슬프셨겠죠. 주님이 아 참 그래서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요동하시고 괴로우시고 예, 그렇게 하셨다. 3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와, 성경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은 여기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통곡하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복음서에는 눈물을 막 흘린 건 없고 땀만 흘리고 핏방울처럼 땀을 흘렸다만 나오지만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표현하기를 눈물로 아버지께 통곡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기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렇죠. 사람이 정말 눈물이 있는 것은 사랑할 때 나오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같은 동감의 감정을 같이 가질 때 눈물이 나죠. 그렇지 않으면은 장례식장 가서도 희죽희죽 울고 웃고 농담이나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아, 뭐 그렇게 해서 웃기도 하겠지만은 웃지 않는 게 좋죠. 장례식장에서는 또 기쁜 잔치집 가서는 울지 말고 거기에는 좀 웃고 같이 해야 되지만은 슬픈 곳에 가서는 같이 그 아픔을 좀 느껴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사랑과 동정을 가진 자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매우 인간적인 그런 걸 보고 우리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 하나님도 물론 사랑과 동정이 넘치지만은 나 마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덕목이죠. 세상 사람도 그런 정도는 하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다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쁘게 지으셨어요. 다 밉게 보이는 사람도 웃을 때 보면 예쁘죠. 못난이 사명제도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단지 외모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쁜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에 있습니다. 미움이나 악한 감정을 버리고 악한 감정, 미운 감정을 갖는 사람은 암만 외모가 예뻐도 아이고 저 무서운 독한 여자로구나 그렇게 해서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 걸 아름답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이목구비가 조화롭지는 않아도 마음이 착하고 예쁘면 저 사람 참 좋다 그러죠. 그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덕은 내면성에 있다. 내면성, 착한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런 덕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면모이며 성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선하고 착했는데 죄 지어서 악화가 됐어요. 거칠어졌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선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의 마음에 상함을 가급적 실수로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잠언에 말했죠. 야고보서에 말했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실수로 우리가 잘못은 범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이 없으면 저 사람 참 성숙한 인격이다 성화를 많이 이룬 것 같다.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37절 봅시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같은 말을 쓴 것 같은데 크게 요동하셔서 영어 성경은 똑같이 deeply moved 크게 요동하셔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보통 거기에서는 돌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돌무덤에 안치되신 것처럼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나 되었으니까 4일 말이죠. 나흘이 되었으니까 냄새가 난다. 금방 하루만 지나도 벌써 썩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나흘이나 되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친구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죽음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었지만은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특별한 예였습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무덤 속에 놓여 있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났습니다.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죠. 죽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죠. 살아있으면 썩지 않아요. 몸이 부패되면 큰일이죠. 그런 큰 병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물은 썩지 않죠. 우리가 생선도 살아있으면 썩지 않죠. 원래 썩는 것은 죽으니까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은 벌써 죽었다.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는 죽었다가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께서 살리셔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의 회생은 다시 살아나는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죠. 부활은 뭐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이니까 그의 회생이라고 표현하는 회생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는 그런 회생이니까요. 4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러므로 그들은 그 죽은 자가 놓여있는 곳에서 전통사벌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죽은 자가 놓여있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항상 기도로 교통하셨고 아버지께서는 그의 기도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물론 다르죠. 우리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오냐 내가 내 소원을 잘 안다 하고 응답 주시면 참 좋겠죠. 그렇게 많이들 하시겠지만은 기도로 늘 교통하며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특별히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가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신 것을 가르친 것 같죠. 예, 아버지 저 나사로를 이번에 좀 살려주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많은 않죠. 그러나 이 경우도 살려주십시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허락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 일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3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예, 나오느라 하고, 예수님 목소리가 어떠신지 나사로야 나오느라 부르셨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몸을 떠나갔던 영혼을 부르셨고 잠든 몸을 깨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려면 영혼이 떠나가니까 죽는 거니까 영혼, 나사로의 영이야. 오너라, 와서 다시 나사로에게 몸으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사로야, 예, 나와라 하는 말은 그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죽은 몸, 잠든 몸이 일어나게 깨우든, 뭐 잠든 자를 깨우듯이 깨우시는 거죠.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거나 아버지께 호소하신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권위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친히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늘 기도로 교통하셨지만은, 그러나 막상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그의 권위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거기 보면 아들의 음성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주님께서 다 죽은 자들을 향해서 나오느라 하면은 의인도 악인도 예, 생명의 부활도 심판의 부활도 다 나온다. 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활시킬 것이다. 우리가 하관식 때 늘 하는 말씀이죠. 이 무덤 속에 지금 시신을 다 묻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다 무덤이 깨어지고 깨트려지고 예, 다 거기에서 죽은 시신들이 일어날 것이다. 공동묘지가 다 바쁘겠죠. 복잡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중 부활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부활을 특별히 그렇게 말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주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의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44절 보십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배라고 하는 케이리아라는 헬라어는 붕대 혹은 수위 그런 뜻도 있는데 보통 아마 수위를 입혔겠죠. 배로 그냥 동이고 시신을 했는지 몰라도 수위 한 벌은 입히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배 혹은 수위라는 그런 뜻을 하십니다.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는 수의를 입은 채로 혹은 배로 동인 채로 또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는 주께서 부르신 그때 살아난 것이죠. 일찍 바로 나오느라 하는 그때 살아났으니까 수의나 수건을 벗을 겨를도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서 나옵니다. 다 감은 채로, 얼굴도 감은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자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이 사건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번만이 아니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더불어 나머지 두 사건도 알고 있죠.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다. 정면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정면아 일어나라. 또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12살 된 외동딸 달리다 쿰이, 달리다 소녀야, 달리다 아람으로 달리다 쿰, 쿰이, 쿰, 쿰은 일어나라는 아람어 히브리어도 쿰입니다. 쿰, 쿰, 달리다, 쿰이,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12살 외동딸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외당 외동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 명 살리신 것이죠. 성경에 자신까지 하면은 자신이 부활한 것은 네 명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예, 지금 나인성 과부 또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의 구주이심이 이러한 사건들로 확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자가 세상에 누구입니까? 석가모니 시탈타가 그렇게 했습니까? 또 마음에시 그랬습니까? 마음에서는 이적행했다는 말 없습니다. 또 공자님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45절 보시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에 가 보면 그랬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주님이 표적을 몇 가지나 행하셨을까? 몇십까지, 몇백까지가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몇십까지 이상은 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8개, 물고기까지 물고기 기적까지 합치면 9개밖에 안 되니까 9개만 해도 충분하죠. 9개 안 하고 한 몇 개만 해도 충분하죠. 그런데 기적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설교를 하면 똑같죠. 성경 똑같이 예배당에 드나드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아멘으로 화합해서 믿음이 굳세어지고 자라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암만 듣고 들어도 어느 날 나는 간다 그러고 주님을 떠나가듯이 가는 자도 있을 수 있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믿음도 당연히 선물이죠.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이끄시는 자들만 예수께로 나와 그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것 자체가 선택의 증거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어보려고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먼저 선행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끌어주셔서 내가 오는 것이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믿지 않은 유대인을 향해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옳습니다. 거꾸로죠. 믿으면 양이 되는 거 아니라 양이 믿는 것입니다. 양이 믿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말은 선택의 진리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들이 피 흘려 주께서 구속하시고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의 것입니다. 47절 보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은 객관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의 원수들도 그것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큰일 났다. 이 일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를 몰랐어요. 단지 그들은 심령이 굳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로마인들이 그들을 반역자로 간주해 다시 그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시죠. 그의 왕권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주님이 무슨 조직활동하고 세상에 정치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런 외적인 영광은 없어도 내면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믿듯이 우리는 언제 주님이 강 앞에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나와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시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니 제가 옵니다. 그렇게 왔어요. 49절 마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혹은 우리에게 전통 본문에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므로 본문에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 예수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르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가 읽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죠.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야죠.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그렇게 하면 좋죠. 사랑과 눈물이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의 정상적인 감정인 저 사람은 감정도 없는 것 같아. 그러지 않게 웃을 때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본받기를 원하고 둘째로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이것이 지금 주된 내용인데 나사로야 나와라 살리신 일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명 더 강하게 증거 증명하는 일입니다. 주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이미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아까 달리다 쿰이 소녀야 일어나거라 또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야 예, 아들을 왜 그 외도 그것도 외아들인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는 신적 구주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다. 예. 다른 이방 종교를 연구해 봐도 알겠지만은 이방 종교에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속죄의 진리도 특징이지만은 그 중에 그리스도의 신성의 진리가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믿을만 하지 못한 어떤 것을 믿으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무리한 혹은 미신적인 불합리한 종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주님에 관한 모든 일들 기적 자체가 신비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적으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일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본 증인들이 증거하는 증거에 의해서 그 기적 자체는 신비하지만 그것은 일어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신성의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이런 많은 증거들을 주님께서 성경에 주시면서 그리고 믿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모든 불신앙적이고 회의주의가 가득한 이 또 요즘에는 예? 전부 다 상대주의적인 그런 생각,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멸망의 시대죠.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 한두 가지가 아닌 많은 증거들, 예, 아까 말한 요한복음에만 여덟 가지, 아홉 가지의 기적을 주시고 예,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통해서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셋째로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믿을 만한 증거를 들었음에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 죽이는 모의를 했다. 어떻게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게 가야바가 그런 얘기하죠.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원하면 좋으니까 저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 좋지 내버려 두면 우리가 로마인들에게 다시 한번 보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나 하고 그렇습니다. 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믿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믿었습니까? 바로 믿었습니까? 믿어도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정통적으로 바로 믿고 그러니까 금요일 밤쯤에도 나왔겠죠. 아, 금요일 밤에 안 나온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다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열심으로 나가서 믿어본다고 나왔겠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좀 읽고 주님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시는 동정의 주님도 본받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신성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택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선물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믿음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적인